고등학교 미식축구팀 타이탄의 새 흑인 감독 허만 부는 선수들에게 훈련 중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란 뭔가 심심풀이 껌입니다. 피곤이란 뭔가 갖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0년 미국에서 개봉한 보아지 야킨 감독의 리멤버 타이탄입니다. 이 영화는 1971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무대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영화인데요. 타이탄은 무대가 된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의 이름입니다. 덴젤 워싱턴, 윌 패튼, 도널드 어도슨 페이슨, 우드 해리스, 라이언 허스트가 출연하는데요. 고등학교 미식축구부에서 흑인과 백인의 인종 화합을 이뤄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스포츠 정신을 통해 서로에게 공통점을 발견하고 인간적인 교감을 이뤄내는 영화 리멤버 타이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에서 고등학교 풋볼 열기가 뜨거웠던 1971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소재한 T.C. 윌리엄스 고등학교는 지역 내 백인 고등학교와 흑인 고등학교를 통합하라는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흑백 통합 고등학교가 됩니다. 이어서 교육청은 백인 감독 빌 요스트의 지휘 아래 수년간 우승을 이어온 풋볼팀 타이탄의 새로운 흑인 코치 허만 분을 영입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차별 철폐 조처에 따라 그를 감독으로 임명하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요스트 코치는 자신이 가르쳐온 백인 선수들이 풋볼을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자신을 도와달라는 분 코치의 요청에 따라 고민 끝에 수비 코치로 남기로 하는데요. 분 코치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흑백 선수들의 단합을 위해 2주간 훈련 캠프를 계획하지만 아이들은 눈만 마주쳤다 하면 서로 으르렁대기에 바쁩니다. 특히 팀의 주장 게리와 흑인 선수들의 리더 줄리어스가 끊임없이 충돌하는데요. 어느새 아이들은 서로에 대해 점차 이해하게 되고 알렉산드리아 주민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흑인과 백인이 한 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하죠. 결국 타이탄이 정정당당하게 결승전 진출 티켓을 따내면서 알렉산드리아는 축제 분위기가 되고 사람들은 흑인과 백인을 가릴 것 없이 한마음으로 타이탄을 응원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리멤버 타이탄 중에서 트레버 라빈의 타이탄 스피릿, 타이탄 정신이었습니다. 영화 리멤버 타이탄은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으로 유명한 보아지 야킨이 연출했고요. 더 록, 아마겟돈 등의 제리 브룩하이머가 제작했습니다. 실화를 각색해 만든 리멤버 타이탄은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이 공공연하던 시절에 백인과 흑인 학생들이 풋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하나로 화합하고 이를 세상에 보여주는 과정을 그린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인종 갈등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건 주인공 허만이 그저 충실한 스포츠인이었다는 점이죠. 부임 직후 흑인들의 환호성에 허만 코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아니라 풋볼 코치일 뿐이에요. 이 영화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에 대한 헌정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인데요. 단순한 축구팀이 아니라 팀 내부와 지역사회의 뿌리 깊은 흑백 인종 갈등을 이겨내고 지역 예선대회를 거쳐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팀입니다. 일촉즉발의 인종갈등을 불식시키고 분코치가 있는 동안 99승 8패를 기록해 모든 미국인의 박수갈채를 받아낸 전설적인 팀인데요. 리멤버 타이탄은 이 팀을 이끈 지도자와 선수들에 대한 헌사라고 하죠.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리멤버 타이탄 중에서 마빈 게이와 태미 테럴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모도를 산은 없어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리멤버 타이탄은 선댄스 영화제 화제작이었던 프레쉬, 르네 제리거 주연의 A Price Above Rubies, 루비보다 값진 것 등을 연출했던 보아지 야킨 감독의 세 번째 연출작입니다. 배우들이 직접 16mm 카메라로 담아낸 생생한 풋볼 경기가 인상적이고요. 간간이 흐르는 70년대 히트 넘버들도 듣기 좋게 귀에 감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70년대 고전 음악들이 얼었던 마음을 노곤히 풀어준다고 하죠. 험한 분 코치 역할의 덴젤 워싱턴은 실제로 포드햄 대학에서 농구선수로 뛰었지만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보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연극 무대에 서면서 연기력을 조금씩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졸업 후에는 보다 전문적인 연기 수업을 받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예술극단에 입학했고요. 본격적인 영화 데뷔는 1981년작 카본 카피였습니다. 1990년 영화 글로리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2002년 영화 트레이닝 데이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는 등 각종 수상 경력이 있는데요. 또 2003년 영화 앤투언 피셔 등을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노먼 그린바움의 Spirit in the Sky, 하늘의 하나님, 영화 리멤버 타이탄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To the place.
리멤버 타이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화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미식축구는 과연 어떤 경기일까요? 미식축구는 럭비가 미국에 전해지면서 변형돼 생겨났다고 합니다. 미식축구 최초의 공식 경기는 1869년 11월 6일 뉴저지주 뉴 브런즈윅에서 러커스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사이에 열린 경기로 보고 있는데요. 보통 럭비와 닮아 보이는 스포츠라서 혼동되는 경우가 있지만 경기 방법, 규칙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럭비가 축구와 농구처럼 경기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공을 빼앗아 상대방 진영으로 가는 것과는 달리 미식축구는 상대 진영과 자기 진영으로 나뉘어서 수비 시에는 상대편 선수들이 자기 진영으로 침투되는 것을 막고 반대로 공격할 때는 상대 영역에 침투해 약 9m 간격의 블록을 하나하나 전진해 영역을 넓히는 식으로 경기를 치릅니다. 이런 경기 방식 때문에 미식축구의 전략과 전술이 다른 구기 종목 중 실제 전쟁의 전략, 전술과 가장 많이 닮아있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미식축구에는 공을 가진 선수를 막는 태클 외에 축구와 럭비에는 없는 기술로 공을 가지지 않는 선수를 막는 블로킹이라는 기술이 존재합니다. 블로킹은 몸을 부딪혀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기술로 몸싸움이 심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각종 보호 장비를 착용하게 되죠. 미식축구 경기장은 길이가 약 90m, 폭이 약 49m인 직사각형이고요. 한 팀당 뛸 수 있는 선수는 축구와 마찬가지로 11명입니다. 하지만 축구와는 달리 선수 교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교대가 이루어질 때 선수들도 모두 교체되곤 하죠. 따라서 한 팀은 공격선수, 수비선수, 스페셜팀 선수로 나뉘게 되고요. 미식축구공은 타원형의 공으로 럭비공보다는 사이즈가 작고 더 단단합니다. 경기시간은 쿼터제로 쿼터당 15분을 기준으로 4쿼터를 진행합니다. 1, 2쿼터를 전반, 3, 4쿼터를 후반이라고 부르죠. 순수 경기시간은 1시간이지만 특정 플레이 후에는 경기시간이 멈추기 때문에 실제 경기는 2, 3시간 정도 계속됩니다. 공격팀은 공을 전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서 팀마다 수십 개의 작전이 있는 작전집을 갖고 있다고 하죠.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스팀의 나나 헤이 헤이 키스 힘 굿바이. 그에게 키스를 하고 헤어져요. 영화 리멤버 타이탄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리멤버 타이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3천만 달러를 들여서 미국에서 1억 달러가 넘는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리멤버 타이탄은 2001년 덴젤 워싱턴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미국 소수인종을 축하하기 위해 2001년 흑인 연예 텔레비전 네트워크에서 설립한 BET Awards에서 최고 배우상을 받았고요. 2001년 빌 요스트 코치의 딸 쉐릴 역할의 페이든 파네티어가 21세 미만 배우에게 주는 영 아티스트 어워드 여우 조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영화 리멤버 타이탄은 미국에 기반을 둔 유색인종 발전을 위한 NAACP 이미지 어워드에서 뛰어난 영화상을 받았는데요.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리멤버 타이탄 중에서 아이크 앤 티나 터너의 I want to take you higher, 당신을 더 높이 데려가고 싶어요.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리멤버 타이탄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인종차별 갈등은 영화에서 많이 쓰는 소재지만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군더더기 없는 갈등이 좋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들도 돋보이는 영화다. 멋진 스포츠 영화다. 인생이 곧 영화다. 게리와 줄리어스의 영원한 우정이 멋졌다. 스포츠 드라마의 정석 같은 작품이다. 훈훈하다. 함께 있을 때 빛은 더 밝다. 말로 표현이 다 안 된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리멤버 타이탄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타임 매거진 평론가는 전부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삶이나 영화에서 너무 맹목적으로 멜로드라마의 패턴으로 바꿀 때 당황스러울 수 있다라고 혹평했고요. 시카고 리더 평론가는 덴젤 워싱턴과 윌 패튼의 연기가 훌륭해서 뻔한 이야기라는 걸 잊게 만든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리멤버 타이탄 중에서 크리덴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의 Up Around the Bend. 강 어귀 위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리멤버 타이탄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흑인 선수와 백인 선수 간의 싸움이 자꾸만 생기자 험한 분 코치는 새벽 3시 선수들을 데려와 링컨의 명연서에 있었던 게티즈버그의 전투 묘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5만 명의 증언이 들리는가? 내 원한이 형제를 죽였고 내 증오가 가족을 파괴했다. 죽은 자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기서의 비극은 다시 반복될 거야.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백인 주장 게리가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누워있을 때 흑인 주장 줄리어스가 면회를 오는데요. 면회는 가족만 된다는 간호사의 말에 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몰라요. 우린 피부색이 똑같잖아요. 이번에는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줄리어스가 게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모든 경기가 다 끝나고 나중에 우리 아저씨가 되면 똑같은 동네 옆집에 살면서 함께 배 나오고 나이 들어서 같이 생을 마감하자.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빌 요스트 코치가 험한 분 코치에게 선수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대해야 한다고 말하자 요스트 코치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뽑히고 있죠. 어리광을 받아주는 건 절대 그들을 돕는 게 아닙니다. 불구로 만드는 것뿐이죠. 노래 듣고 옵니다. Buck Owens and His Buckles의 Act Naturally.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영화 Remember Titan 중에서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실화를 바탕으로 박진감 넘치는 미식축구에 인종 갈등을 잘 풀어낸 영화 리멤버 타이탄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리멤버 타이탄 중에서 리온 러셀의 A Hard Rain's A Gonna Fall. 아주 세찬 비가 오려고 하네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자, 이번 달에는 어떤 여성 뉴스가 화제였을까요? 지난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백악관 첫 여성 건강 연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된 예방과 진단,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여성 관련 건강 문제 연구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여성 공학자가 공학 분야의 여성의 위치를 진단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주도 도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이번 달에 소개해드릴 여성 관련 뉴스의 키워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의 첫 키워드 여성 건강 연구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에 여성 건강 연구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족한다고 알렸습니다. 네. 백악관에서 이런 계획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이 계획은 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또 백악관 성정책위원회가 주도하게 됩니다.
네, 자, 첫 번째라는 수식어가 눈에 네네. 띄는데요. 먼저 미국 여성의 건강을 위한 이번 계획의 취지가 뭔지부터 알아보죠.
네, 질 바이든 여사는 이번에 발표한 백악관 성명에서 여성 건강 연구 계획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우선 이 계획의 목표에 관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 여성 건강 연구에 대한 접근과 그 자금 조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여성의 건강을 따로 분류해서 연구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었죠.
그렇죠. 질 바이든 여사는 미국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건강 연구를 위한 이 자금 지원 부족 문제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됐다면서
네.
주로 여성에게만 영향을 주거나 여성에게 다르게 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질환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거의 관심을 얻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런 무관심 속에서 특히 역사적으로 유색인종 여성과 장애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도 더 큰 차이가 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성 건강 연구가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유색인종과 장애 여성 건강 연구는 더 심각하게 모자란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자, 그럼 정부 차원의 여성 건강에 관한 별도의 연구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자, 미국 비즈니스 전문지죠. 포춘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의 그 여성 건강 연구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 연구 자금의 약 11%만이 여성 건강 연구에 지출된답니다.
네.
여성은 특히 다발성 경화증,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남성보다 더 높은데요.
네.
관련 연구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이 미국 내 그 알츠하이머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네.
이 질병에 관한 국립보건원의 자금 지원은 12%에 불과합니다.
네. 자, 백악관 성명에도 관련 내용이 실렸네요.
예. 자, 백악관이 13일 성명에서 여성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여성은 너무 오랫동안 건강연구 분야에서 무시되고 소외됐고 그래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류머티즘성 관절염, 폐경, 알츠하이머, 심혈관 질환, 또 자궁내막증 등 여성에게 특화되어 있는 이런 질병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면 빨리 대응하면 수백만 여성의 삶을 개선할 수도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질 바이든 여사가 얘기한 내용 중에 눈길을 끄는 게요. 내가 아는 모든 여성은 의사를 만나고 나올 때 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안고 진료실을 떠난다라고 네. 말한 부분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의사조차 여성 환자들의 의문을 풀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가요?
그렇죠. 의사가 이게 정보를 감추고 있어서 말을 하지 않아서 대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여성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질 바이든 여사는 더 이상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근본적인 문제 역시 여성 질환에 관한 연구 부족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자, 민간단체인 여성 알츠하이머 운동을 설립한 마리아 슈라이버 씨 이번 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슈라이버 씨는 유명한 배우 출신인 그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전 부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날 그 행사에 참석한 슈라이버 씨 역시 미국 인구가 고령화하면서 더 많은 여성이 알려지지 않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50대, 60대, 70대 여성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슈라이버 씨의 연구에 따르면 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3명 중 2명이 여성이고요.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3분의 2, 루푸스 환자의 90%가 여성입니다. 전체 자가 면역 질환 환자의 80%, 편두통 환자의 85%가 여성입니다.
네.
뿐만 아니고요. 유색인종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임신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두세 배가 더 높다고 밝혔는데요.
네.
자, 이를 위한 연구가 지금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질 바이든 여사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여성이 폐경을 겪게 되는데 이에 관한 정보가 너무나 부족하다. 이번 계획은 생식 건강 관리 연구와 또 폐경 전후 및 폐경과 같은 생식 후 건강 관리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문에 이 여성의 건강 개선을 위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자, 백악관의 이번 계획 여성 건강 연구 차원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슈라이버 씨는 나이, 정치 성향, 종교, 민족과 관계없이 미국의 모든 여성에게 중요한 날이라면서 여성과 그 가족, 그들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의미를 붙었습니다.
네. 자, 이 계획을 이끌 의장도 임명됐죠?
예. 여성건강연구 이니셔티브 의장으로 예일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캐럴린 마주어 박사가 임명됐습니다.
네. 자, 이번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백악관이 메모랜덤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연방정부 부서와 기관으로 구성된 이니셔티브를 만들고요. 45일 안에 여성건강연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권고를 합니다. 신속한 결과를 위한 초점 영역을 설정하고요. 과학, 민간 부문 및 자선 커뮤니티 참여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연구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계획은 미국 보건후생부, 국방부, 보훈부, 예산관리국 등과 협력하게 됩니다.
네, 이달의 여성 뉴스 첫 번째 키워드로 백악관의 첫 여성 건강 연구 이니셔티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여성공학자로 오늘 잡아봤습니다.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여성화학공학자 프랜시스 아놀드 박사가 최근에 영국 가디언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계기로 미국 내 여성공학자 관련 내용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프랜시스 아놀드 박사는 누군가요?
네, 이 효소의 유도 진화에 관한 연구를 201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미국의 여성 화학자입니다. 공학자들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밀레니엄 기술상을 받은 유일한 여성이기도 합니다.
네.
아, 밀레니엄 기술상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 세계 과학 기술에 아주 놀라운 공헌을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격년으로 2년마다 수여하는데요. 상금이 100만 유로입니다. 미화로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네.
지난 2006년에 지급된 상금이 미화로 130만 달러에 달해서 과학 기술 분야의 상으로 최고의 상금으로 기네스북에 올려진 바 있습니다.
네, 아놀드 박사에 관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자, 아놀드 박사 1956년 미국 북동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고요. 이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화학공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명공학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1986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합류한 후에 새로운 기능과 특성을 가진 효소를 엔지니어링 하기 위해서 DNA 염기 서열을 무작위화하고요. 스크리닝하는 그런 최초의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아, 어렵네요.
예, 의학, 농업, 생물정화 및 재생에너지 그런 같은 분야에 적용되고요. 신약이나 바이오연료, 화학물질의 개발로 이어졌는데요. 또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여성을 장려하는 데도 앞장서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앞서 언급됐던 이 밀레니엄 기술상과 국립기술혁신 메달 등 수많은 상과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아놀드 박사는 현재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의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업적으로 명성이 높은 여성 공학자인데요.
네.
자, 그럼 아놀드 박사가 보는 공학 분야에서의 여성의 현주소는 뭘까요?
네. 자, 아놀드 박사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밀레니엄 기술상을 받은 단 한 명의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자신이 이 상의 유일한 여성 수상자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면서도 이 유일한 여성이라는 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내년 수상자를 위한 이 상의 후보 추천이 최근에 마감된 상황인데요. 이 주최 측에 따르면 후보자 약 16%만이 여성입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이게 매우 높은 비율이지만 이 아놀드 박사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충분하지 않게 보는 이유는 뭘까요?
예. 아놀드 박사는 기술 분야에 지구촌의 다양한 배경의 인물이 이바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의 수상자에서도 더 많은 다양성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디언은 밀레니엄 기술상을 주관하는 핀란드의 그 테크놀로지 아카데미 오브 핀란드는 과학 및 엔지니어링 커뮤니티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혁신을 고려할 때 여성을 고려하도록 촉구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아놀드 박사는 하지만 자신과 같은 여성 수상자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은 보통 뭐 20년, 30년 전에 시작된 오랜 연구의 성과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20, 30년 전에는 지금처럼 기술 분야의 여성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뭐 공학 분야 역시 남성들이 지배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성 과학자의 두드러진 활동 역사가 길지 않으니까 자신과 같은 여성 과학자들의 성과가 세상에 알려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예. 자, 아놀드 교수는요, 자신이 가르치는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학부생 절반이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학술 연구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남아있을지,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프란시스 아놀드 박사의 지적, 전망 들어봤는데요. 이 아놀드 박사가 여성의 참여를 위한 목소리를 지금처럼 꾸준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미국 여성 공학계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예, 그 미국 공학계의 그 여성 채용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난 70년간 그 여성 엔지니어링 산업 내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온 이 SWE, Society of Women Engineers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 STEM 분야라고 하죠.
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직종에 진출하는 여성의 수가 늘고 있답니다. 생물학과 같은 그 생명과학 직종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 격차가 줄어들었고요.
네.
공학 분야의 여성 비율은 지난 30년 동안 서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까요?
예. 2022년 과학 및 공학 지표 보고서를 보실까요? 여성은 2019년에 전체 STEM 근로자의 약 34%를 차지했습니다.
네.
더욱이 여성은 이 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한 STEM 근로자의 약 44%인데요. 이것은 2010년 42%에서 조금 오른 수치입니다.
네. 분야별 채용 상황은 어떨까요?
예. 여성 엔지니어와 컴퓨터 전문가 비율은요, 전문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환경 엔지니어의 35%에 비해서 기계 엔지니어 분야는 9%만 여성입니다.
네.
컴퓨터 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18%, 또 컴퓨터 및 정보과학자의 32%만이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공학 분야의 여성 비율이 30년간 아주 거북이 걸음으로 천천히 늘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또 대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하는 여학생들이 졸업 후에 전공 분야에 뛰어들지 않게 된다고 했는데 그 장애가 뭔지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로 꾸며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서울에서 남북한 출신 대학생이 모인 북한의 여성 인권을 논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북한 여성의 인권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한국에 사는 청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 현장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통일대학생 동아리 연합의 북한 여성 인권 세미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매우 화두에 오르고 있는 이슈는 북한 내 여성 인권 문제입니다.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 전공 김수정 학생이 북한 여성 인권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차별과 제약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체계와 또 사회적인 성차별은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결과로 교육, 일자리, 건강,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남북한 출신 청년들의 시각과 아이디어로 북한의 여성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는데요. 먼저 행사 취재 USAU 김승현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이 청년 세미나는 기존과 같이 막 다른 강의실이나 그런 걸 빌려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라는 장소 안에서 진행하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여겨지는 북한 여성 인권 문제를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는 장소에서 대학생들의 시선에서 담아낼 수 있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랑 북한 여성 인권 청년 세미나를 조그만 규모로 한번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고 그때 발제를 하셨던 북한 이탈 주민 분께서는 증언을 하시면서 울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마음에도 많이 다가오고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세미나였어가지고 이번에도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흔쾌히 빌려주시고 많이 지원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모두 6명의 발제자가 참여했고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약 3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먼저 1부 발제자의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먼저 1번 발제자분은 북한 이탈 주민이세요. 이분은 되게 엘리트 계층에서 남한으로 오신 분이세요. 북한에서 엘리트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남녀차별 그리고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모셨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발제자는 저희 USAU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정남경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화를 전공하고 계신데 북한 여성 인권을 우리가 정치적인 거나 아니 학문적인 거로만 접하지 않고 조금 예술로서 접근하면 어떨까 하고 본인이 직접 그렸던 북한 여성에 대한 그림까지 가져오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발제자는 USAU 역시 소속이고 이제 최은열님 같은 경우는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내용을 조금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전반적인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해주셨어요.
1부 첫 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탈북 여성은 북한에서 자신이 보거나 겪었던 여성 인권 침해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거는 대학생활 속에서 북한 여성들이 두통이나 이런 월경통이 있었었는데 그것조차도 합당한 권리를 못 찾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두 번째는 김정은 시대에 이제 들어와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는 친구를 고발하거나 이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봤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남학생과 유학생이었는데 그둘 중에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또 보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여학생을 타겟으로 해서 비판 무대라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이제 모두가 지목을 해서 비판도 하고 막 좀 치욕스러운 이런 욕도 많이 하고 그런 비판 무대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탈북 여성은 이러한 여성 인권 문제를 북한에서는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일상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한국 사회와 이 북한 여성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탈북 여성의 발표를 시작으로 남한 출신 청년들의 발제가 이어졌는데요.
네 번째 발제자 같은 경우는 역시 USA에 소속된 고려대학교 리베르타스라는 동아리에서 오신 김수정님이십니다. 북한 여성 인권을 국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5번 발제자는 저희와 함께 활동 이어가고 있는 IRI 한국사무소 소속 BYFI 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시은 회원님이십니다. 뉴욕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한국에서 활동을 하시는 만큼 국제적인 시선에서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USAU 사무국 소속 김민설 매니저님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로서 그 다음에 이제 UPR 보고서를 작성하는 하나의 조사관으로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UPR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USAU가 작성한 UPR 제안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USAU 대외협력부의 김민솔 매니저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북한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장애가 된 영애 군인과 같은 이들을 좀 포상해주는 개념으로 자국의 여성들을 강제로 결혼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여성 대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이행하라는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만들고 여기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분들의 피드백이나 생각을 엿들을 수 있어서 되게 유익했고 그런 분들의 생각도 더 담아서 발전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솔 매니저는 북한 여성 인권 문제에 관련해 우선 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불합리한 인권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제하면서도 말했듯이 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교육을 통해 계몽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지위나 인식에 대해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북한 여성 인권에 관심 있는 80여 명의 참여자가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60여 명이 대학생이었는데요. 남북 출신의 청년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장이 된 만큼 더 뿌듯했다고 말합니다. USAU 김승현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처음으로 느꼈던 거는 뭔가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쪽 문제는 대학생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유명한 기관, 유명한 단체, 막 통일부에서 주최하는 심포지엄에 가더라도 항상 이제 대학생들의 수가 한 손가락에 뽑히는데 이번에는 그걸 조금 뛰어넘는 다양한 청년들이 올 수 있어가지고 아 이런 문제가 다양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는 주제 중 하나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서 가장 기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질문 역시 뭔가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해야만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나왔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고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해나간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의견이 USAU라는 단체의 의견이 아니라 대학생 전체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많이 봐서 정말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한 대학생 가운데서는 의외로 북한이나 이 통일과 관련한 학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학생이 꽤 많았는데요. 이 세미나를 마친 소감에 대해 들어봅니다.
전문가나 아니면 그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분들이 발표를 하시는지 한번 쫙 봤는데 북한에 관련된 학과가 아니더라도 두 번째로 발표하셨던 그 서양화를 전공하신 분도 본인의 전공에 맞춰서 북한에 어떻게 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저도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방송 같은 데서 탈북하신 분들, 여성분들 얘기 들어보면 인권이 많이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단체 말고도 개인으로서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워낙 이쪽 관련 분야에 관심도 많고 이제 꿈도 진로도 이쪽 분야라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가는 뭐 세미나나 내지는 포럼 같은 걸 가면은 더 석박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등장하셔서 학술적인 얘기가 더 많은데 이거는 저희 또래 친구들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세대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더 많이 들어볼 수 있었고 비슷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북한에서 계속 문제되고 있는 게 핵이나 미사일 이런 것만 언급되고 있는데 북한의 여성 인권을 다룬다 해서 이거 처음 보는 주제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국제나 사회에서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그 북한 국민들에게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는 것 같고 이런 세미나 진행으로 많이 이슈화시켜서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에 우선 인식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VOA 정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